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감정과 느낌이 만족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라. 감정과 느낌이 만족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잘 살피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인간들이란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모든 상황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이 보이면 당연히 미래에도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어떤 미래가 될 것인지를 그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많은 결과들을 또 이제 컴퓨터의 데이터로 쌓아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통해 그거를 이제 살피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예측을 하고 미래를 예비하고 또 사업의 방향 뭐 어쨌든 미래의 방향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는 뭐 심지어 사람들이 설 자리도 잃게 되는 그런 정도의 위협이 될 정도로 뭐 어찌됐든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를 통해 인간의 모든 삶의 현상이 담긴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바른 판단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AI의 이런 어떤 피해를 피하기 위한 예를 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걸 배우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또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AI로 설교케 하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도 나와서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정보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는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래서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세상에 보면은 당연히 AI로 잘 이렇게 점검을 하면 어디로 가야 큰 길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거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에만 알 수 있는 그 생명과 사명의 길이 있다. 이거는 AI가 알 수 없는 거죠. 요즘 발전하는 미래 과학의 핵심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그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말씀의 분명한 기준으로 만약에 학습시키면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히려 더 잘 분석하고 더 잘 바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요즘에 뭐 AI 학습의 그 기준 때문에 그 윤리적 어떤 기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기준 싸움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결국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결국 뭐예요? 이 쌓여 정보가 쌓여야 돼. 그러니까 역사가 쌓여서 그 역사의 기록을 근거로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똑같이 우리도 성경의 이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선택할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뭘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려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래와 오늘의 그 선택의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겉은 화려해지고 발전해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썩어 죽음으로 가는 이 사회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예언자, 뭐 선지자가 등장하는 건 왜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아주 완악한 세대고 그래서 저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지금 패망과 멸망의 길로 틀어진 상황으로서 거기에다가 지금 거의 절벽 끝까지 와있는 낭떠러지 끝까지 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제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뭐 예언을 듣겠다 이런 식의 삶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원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성경대로 보면 사술의 죄. 그러니까 무당죄다 이거예요. 점치고 개인의 안위를 듣기 위해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미신적 행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교회에서 뭐 교회의 그 성경의 용어로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건 전부 미신 그 이 구타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특히 조심하세요. 그런 단체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이곳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하나님이 이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자꾸 뭔가를 듣겠다고 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역사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등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했고 언약된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났을 때 그것도 한참 벗어나서 이제 죽음이 곧 코앞에 다가왔을 때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멸망의 끝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죄를 막 버리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도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 죽어가나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이기에 또 누구를 보내요? 그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마음을 품은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는 역사적인 흐름은 지금 열왕기 13장 후에 요나서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열왕기하 14장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아모스의 역사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열왕기의 저자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이런 걸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왕들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으면 그 시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찝어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드러내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살펴나갈 때 연대기적으로 이 예언서들을 잘 맞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시대에 썩어 심판받을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고집 끝에 어떤 미래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전 역사 어느 때보다 굉장히 부강해지고 잘 사는 시대였다. 영토도 넓어지고 또 여러 주변국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등장한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나라는 곧 망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분명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최악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건데 그 현실이 도대체 어땠기에 그랬는가라는 거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찬란해 보이는 발전 뒤에 숨겨진 사회 내부적인 적나라한 그 현실들을 이제 이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핀 이 시대의 역사적인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보면 그 시대 부름받은 아모스 선지자가 뭘 선포했을지 또 그래서 아모스서가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역사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성도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피게 되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원하는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신학에서 성경의 예언자들을 나눌 때, 분류할 때 어떻게 일단 나누냐면 크게 문서 전 예언자들,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예언자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예언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글을 남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 누구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단 같은 선지자. 분명히 언급이 되고 엄청난 능력의 일들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남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기록을 남긴 문서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전후로 활약했던 예언자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BC 587년이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인데 그때 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결국 그 포로기에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순서로 보면 이 다 섞여 있잖아요. 막 분류가 돼 있질 않고 이런 걸 잘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서 읽어가야 되고 연대기적으로 읽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어쨌든 문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류 문서 예언서로 분류가 되는데 최초로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모스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자의 직책이 점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한 그런 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서는 19세기 후반 이래 구제받지 못한 뭐 재앙 선포자의 위협과 독설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부제를 갖고 있어요. 아모스서를 그렇게 구제받지 못한 재앙 선포자의 위협과 독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왜 아모스서에 이런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그 시대에 너무나 그 이 정말 추악했고 정말 이렇게 독설을 퍼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그 상황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원래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남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그런 도시였는데 그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소명을 받기 전까지 무슨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 쪽 그런 혈통도 아니고 그냥 평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참고하면 이 사람은 양치기였고 뭐 뽕나무 잎을 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 직접적인 예언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아모스가 바로 그래서 새로운 예언운동의 창시자가 됐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언을 보여주는 거다. 이미 뭐 제사장이 됐든 이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그냥 어떤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아모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아마 이 사람이 던지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 그대로 던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 사실 보면 뽕나무 재배 같은 경우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고 또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아모스가 농촌에서 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본서의 농촌 현실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초점의 관심은 뭐냐면 도시 문화의 그 어떤 질병과 한나라 수도에 살고 있는 지도층, 상인, 공무원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와 돈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부류의 죄악상을 파헤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그 남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성소가 있었던 베델 지역, 그리고 이제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했던 게 지금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부패 정도를 아주 잘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모스가 뭐 그냥 뽕나무 농사꾼, 뭐 양치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선각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뭐 무지한 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때 농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남왕국이나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남왕국이나 또 하여튼 민족이라고 하는 북쪽이나 어떤 식으로 이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 하나 나서서 될 게 없으니 세속의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조용히 시골에 묻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겠다.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 생활을 샅샅이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통찰력을 가진 평신도 예언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사명을 주시니 더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시고 책망케 하셨고 그렇게 이제 그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는 그 시대가 추구하며 흘러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예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신학자가 말한 굉장히 위협스러운 독설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외치는 이 아모스서의 이 본문들을 근거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렇게 잘 살던 시대의 사회적 종교적 수준이 어땠는가 왜 이곳에서 이 심판을 명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짐작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조금 전에 이미 뭐 얘기했던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정치 권세 돈을 가진 사람들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뼈를 바라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종교인들은 묵인하고 함께 결탁해서 자기 배에 태우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실히 돕고자 하는데 이런 민족을 근데 왜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자꾸 점점 악하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미 뭐 여러분들에게 뭐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금 그 욕심과 그 이 결국 그 욕심에 근거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부름받은 그 언약 그리고 사명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 완전히 뭐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걸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그거를 근거로 살고 있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들은 저들의 욕심으로 빠져가는 지금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전쟁 속에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인도적인 차원의 그 물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지금 그게 정말 백성들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게 전부 테러리스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전부 이게 하마스 같은 이 테러리스트 같은 이 권세 잡은 자들 뭐 이런 이 부자들 이런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그런 욕심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전부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개국 초기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그렇게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게 돼. 구사일생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를 재밌게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그걸 방치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저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오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초대하여 맺은 시내산 언약도 오해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는지도 오해할 거고 그러니까 성대 정체성조차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외면하고 덮어놓고 먼지 싸고 살아가면서 뭔가 들린다, 느낀다 이런 것만 쫓아가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거하면 거할수록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를 우상의 그 산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관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족속이다라는 정체성 회복에 굉장히 그 초점을 두는 것 같아. 그래서 구원과 은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이 계약 백성이다. 우리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그래야 이게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지 뭐 잘못된 일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나님 주신 삶의 기준, 성도로서 살아갈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면 보내 받은 곳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죄를 언급하면서도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이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건국 시기 그 북이스라엘의 건국 시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만든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 삶의 그 이 부르심을 알게 하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했던 그걸 지켜가지 않는 그것도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상기시키면서 지적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최악으로 흘러가는 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오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법도와 규례의 의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곡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니 뭐 하나님의 말씀 듣자 보자 해도 늘 최구찬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도 말씀은 10분 5분이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항상 무시하고 뭐 그냥 찬양에 뭐 무슨 뭐 행사에 이런 걸로 하는 것만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부름받은 백성 이면서도 그 기준을 잃은 그 현실을 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독설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보면 다림줄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다림줄이 뭐예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내린 그걸 말한 기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빗나가게 돌을 자꾸 삐딱하게 싸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은 무너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다림줄이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와 약속했고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 법도와 규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그 이 백성들에게 그 얘기는 너희가 지금 다림줄에서 빗나가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망각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오늘 살아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 그 기준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로서의 그 삶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거듭남이라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거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사람과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그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라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개국 초기부터 그냥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다림줄을 삐딱 이상한 다림줄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 계속 무너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산당으로 무너지고 남유다는 또 비슷하게 산당에서 무너지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심판의 이야기가 아주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심판에 대한 예고는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가만히 안 둬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기준에서 벗어난 이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 길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뭐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파수꾼, 여호와의 사자, 뭐 영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의 임무는 뭐예요? 미래를 뭐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했니 다림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선포하는 사람인 거죠. 선지자는 그 기울어졌을 때 오는 사람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물론 저들의 심판 속에 저들의 선포 속에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외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예언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그 메시지인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이 사명들,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듭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초대하고 부르신 그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경험하여 알고 기대하는 그런 신, 내가 바라는 우상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종교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된 삶으로 부르시는 초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라는 걸 믿질 않아요. 뭔가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 또 뭐 뭔가 절박하고 자신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행사나 기도나 뭐 자신의 절실했던 감정과 느낌이 요동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감정을 채워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강단을 통해 이 성경과 역사를 말하는 것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덮어놓고 느낌과 이상한 어떤 그런 분위기와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거듭남조차 어떤 느낌으로 이게 우리가 오해를 했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저 자기의 만족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 마치 이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기회를 통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게 됐는데 그때 금송아지로 싹 만들어버린 거, 이런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며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에 익숙해져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눈물도 흘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길로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보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익숙해져 있고 거기 편안해져 있는데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익숙한 그런 게 아니라, 응?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게 전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모태신앙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내가 알고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면 이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게 가장. 그게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가 걸어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은 내 느낌과 주변의 흐름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의 그 기준, 법도와 규례, 그 가치를 따라 그대로 믿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돼야 돼요.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들도 사실 성경을 근거로, 이 역사를 근거로 살피고 들어야 돼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자칫 이 사람을 이끌고 함께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교만과 오해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삶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내 느낌, 또 교회당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무난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길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삶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 바른 생명과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따라 우리가 사는 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그저 전통적으로 익숙해진 종교적인 길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성경의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의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종교와 감정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언약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는지, 그래서 그 바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축복이 있는 언약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수많은 심판의 경고와 멸망의 예언들을 살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서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과 느낌이 만족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알려주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오늘 하루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